VOA 세계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고 상원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집단 학살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아일랜드 정부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만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틴 총리와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러시아에 대한 7차 제재 패키지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틴 총리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에 속한다며 아일랜드는 발걸음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아일랜드가 옹호하는 모든 것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는 러시아의 이런 행동들을 용납할 수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총리는 또 아일랜드는 전쟁을 피해 들어온 4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환영한다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아일랜드에 머무는 것을 환영하고 우리의 집은 당신들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라스 비소츠키 우크라이나 농식품부 차관은 어제 올해 곡물 수확량이 적어도 5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밝혔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이는 1년 전에 8,500만 톤보다는 감소한 수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 파종 작업과 보급 등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올해 수확량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최소 5천만 톤의 곡물 또는 그 이상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것은 오는 10월에 가늠할 수 있는 옥수수 수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 곡물 소비량은 2천만 톤보다 적은 수치라며 이는 올해 적어도 3천만 톤을 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지난 3월에 35만 톤, 4월에 1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고 지난달에는 210만 톤을 수출했다며 이는 흑해 항구를 제외한 우리의 보급로 대안들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자오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발리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중러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에 왕 부장은 현재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왕 부장이 이날 오전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EU 외교장관 등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외교장관과도 양자회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일 기자들과 전화회견에서 고려일 예정인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최우선 목표는 진지한 외교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소통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두 장관이 우리의 경쟁이 오판이나 대치 국면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양자관계 사이 난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G20 외교장관 회의 기간 중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는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최근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오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법치 기반 국제질서는 실제로는 미국의 국익을 대비편하는 소수의 나라들이 만든 그들만의 가족 규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보는 국제법만 준수하고 있다며 나토는 군사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토와 긴밀한 공조 아래 중국과의 경쟁을 고취하고 단체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나토의 역사는 분쟁을 만들고 전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됐다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자의적으로 전쟁을 개시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나토에 대한 체계적 도전은 중국이 아니라 나토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보의 체계적인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들을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 수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중국이 이야기하는 중대한 위협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경고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중보건 분야를 겨냥한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식량난과 코로나 등 국제적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고테 밀러 전 나토 사무차장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한국과 일부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4도, 최고는 23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중보건 분야를 겨냥한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들은 공중보건 분야가 몸값 지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 이 분야를 노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 연방수사국 FBI는 6일 부처 간 합동 사이버보안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들 부처는 북한이 악용한 마우이 랜섬웨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주의보는 북한의 국가지원 사이버 행위자들이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보건 의료 분야와 공중보건 분야의 조직을 겨냥해 마우이 랜섬웨어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입니다. 주의부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이후부터 미국 연방수사국이 공중보건 분야에서 발생한 다수의 마우이 랜섬웨어 해킹을 파악하고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국가지원 사이버 행위자들은 마우이 랜섬웨어를 이용해 전산상의 의료기록과 진단기록, 인트라넷 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버를 암호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공중보건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장기간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같은 피해로 인해 실제 북한 해킹 조직에 해킹 해제를 대가로 금전을 지불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부는 북한 정부가 후원하는 사이버 행위자들은 의료기관들이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킹 해제에 대한 몸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공중보건 분야를 계속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킹 해제 대가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파일이나 기록의 복구를 보장하지 못하며 제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피해 발생 시 금전을 지불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재무부가 발표한 랜섬웨어 지급 관련 제재 위험과 이 같은 위험 완화를 위한 기업들의 사전 조치를 강조한 권고안을 참고해 관련 조직들이 사이버 보안 관행을 채택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랜섬웨어 공격 관련 법 집행에도 완전히 협조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주의보는 또한 마우이 랜섬웨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즉시 지역 FBI나 시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랜섬웨어 해킹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협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아시아, 영국 등 150여 개 국가의 항공과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지난 3월 하원 군사위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제재를 회피하며 특히 암호화폐 탈취와 랜섬웨어 등의 범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현재 북한 등 해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강력한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랜섬웨어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공화당의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랜섬웨어 법안은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북한 등의 개인이나 기업, 정부가 연루된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년 이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식량난과 코로나 등 국제적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의 주요 의제로 식량과 에너지난 완화, 기후변화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국제 보건안보 강화, 러시아의 계속된 우크라이나 침공에 국제적 영향 대응 등을 꼽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미국과 G20 더욱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한 세상 함께 만들기라는 제목의 설명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장관이 7일과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주요 경제국들과 협력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적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G20에서 세계적인 선진국, 신흥국들과 직접적으로 관여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이래 G20의 의제가 확대돼 경제 문제와 교차하는 정치사회적 문제들도 다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포럼에서 집단적 행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경제 불안정에 대응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G20 우선순위를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적 도전에 대응해 집단적 행동을 동원하는 데 다자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국은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다자회의와 다자기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진전시키는 다자주의적 비전은 국제법, 민주주의,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모욕했다며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고 부정한 전쟁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초래했다며 긴밀한 국제적 협력과 분명한 결의로 이러한 뻔뻔한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러시아가 과도한 전쟁을 벌이는 한 평상시와 같을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한일 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선 양국의 새 지도자들이 공동의 위협에 맞서 손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 시작되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난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을 보는 참가국들의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uth Korea being more of a global player. You know, it's one of the 10 largest industrial states.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한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당사국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역시 비슷한 평가를 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really lifted its game, if that's the right phrase to use.
한국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외교적 위상을 한층 높였으며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공유하는 가치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 나토 정상회의의 후속 실무회담 성격이 있다며 만약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다면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도 예전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part of an expanding network of countries.
한국은 더 이상 지역 문제에만 집중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국가 집단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넘어 중국, 인도태평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까지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리비어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한편 8일까지 진행되는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 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만난 이후 5개월 만이며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국이 자임해야 할 역할이 예전과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creasing maritime domain awareness with nations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enhancing maritime security.
클링너 연구원은 남중국해와 태평양 등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지역에서 한국이 영해 문제 등에 더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연합군사훈련에 참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급히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기보다는 다양한 양자관계를 다중으로 맺으면서 인도태평양의 세력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stead, Seoul can engage in various and multiple multilateral initiatives. Sort of the...
그런 방식으로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유대도 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갈등이 미한일 3자 협력을 저해하는 문제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새 지도자들이 공동의 위협에 맞서 손잡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Seoul and Tokyo both feel the same sense of threat in the region. And that ought to, and I think it's going to, provide the basis.
양국은 지역 내 민주국가로서 비슷한 외부 위협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것이 과거를 넘어 더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도 비슷한 전망을 했습니다.
But I think what we see with Kishida and certainly Yoon Suk-yeol is saying let's get together on these regional security issues and beyond regional security issue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일 양국 지도자가 영내 안보에 협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안보 문제에 미국과 협력할 뜻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 일부 군사훈련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즈 고테멜러 전 나토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고테멜러 전 사무차장은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유럽에서의 긴밀하고 집중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테멜러 전 사무차장은 중국이 서방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충돌을 원치 않아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나토는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역량과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나토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그보다 앞서 5년여간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지낸 고테 밀러 전 사무차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고테 밀러 전 사무차장님,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이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I think it is significant in several ways. First of all,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very strong partner of NATO for some time. I remember when I was
여러 면에서 중요한데요. 우선 한국은 이미 상당 기간 나토의 강력한 파트너였습니다. 제가 나토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 한국의 대사와 정치 지도자들을 나토 본부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긴밀한 협력 관계였죠. 하지만 나토 동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계기를 잘 활용해 유럽 안보에 아시아 국가들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일본 총리들이 만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죠. 정상회교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토와 한국이 이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상급 회동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이 어떤 부분에서 심화될까요?
With NATO, I think it will translate into further close and intense work in Europe. After all, NATO is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유럽에서의 긴밀하고 집중적인 협력 활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니까요. 한국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나토가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나토가 동맹체로서 인도태평양에서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중요한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고 한국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한 연합훈련이 더욱 강화됐죠. 하지만 한국의 나토와의 협력은 유럽 지역에서 배가 될 겁니다.
나토가 안보 협력체인데 한국과 나토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뜻인가요?
Yeah, I think that it is both working together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new military innovations, new technology, working together to develop
새로운 군사 혁신, 신기술의 영향을 한국과 나토가 함께 이해하고 군사 역량을 함께 개발하며 일부 훈련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나토가 인도태평양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토의 새 전략 개념에 중국이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됐고 인도태평양 4개 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됐습니다. 나토에 있어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This process was beginning while I was still the Deputy Secretary General of NATO in 2016 to 2019. At the time, I was asked by the Secretary
제가 나토 사무차장이었을 때, 즉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러한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제게 벨기에 브뤼셀 주재 중국 대사와 긴밀히 협력해 중국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할 걸 지시했습니다. 신흥 강국인 중국이 유럽의 무역과 경제는 물론이고 잠재적으로는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합동훈련을 위해 발트에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나토가 중국과 연락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죠.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는 중국이 도전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중국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나토가 계속 중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양측은 군축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토의 현재 가장 큰 관심, 전략 개념의 가장 큰 강조점은 러시아의 위협입니다. 나토가 중국과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고 이에 따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협력국들의 중요성도 배가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기조였습니다. 한국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I think President Yoon has been clear since he came into office that he wants to deliver a strong message of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과 다른 동맹들, 파트너들, 그리고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억지와 방어를 새롭게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미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국에 도착해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해한 절차를 재개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미국과 한국이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연대에 나서는 데 대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동맹들에게 나토 헌장 5조와 같은 공약을 경제 문제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일각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I think the United States obviously is using its economic power in many ways. And when you look at China, for example, it is now in a delicate balancing act.
미국은 명백히 경제적 힘을 여러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묘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무역과 경제협력으로 인한 세컨더리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경제적 능력을 활용하고 있고 중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컨더리 제재는 물론 미국과의 경제적 충돌 그 자체를 피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대대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과 충돌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중국도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경제력을 행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국의 그러한 능력을 나토 헌장 5조와 같다고 규정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동맹, 파트너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지하기 위해 협력할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나토 사무차장으로 재임하실 당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토가 북한 비핵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나토가 북한 비핵화에 어떤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n this denuclearization process, of course, a lot depends on what NATO member state, the United States, calls upon NATO to do. Of course, the United States.
나토의 회원국인 미국이 나토에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만일 나토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초대를 받는다면 기꺼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나토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나토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적 정책을 통해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또한 핵 비확산 체제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외교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나토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부는 분명히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교적인 협상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비핵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It could be both. Again, NATO has a good deal of experience with nuclear risk reduction, nuclear security work, ensuring safe and secure.
둘 다 가능합니다. 나토는 핵 위협 감축, 핵 안전, 민간 핵 시설의 안전한 해체 등에 상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 국가들은 상당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국가들의 그러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실로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애덤 쉐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오는 8월 1일 개막하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재검토 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의돼야 할까요?
A perennial issue for the NPT review conference is the status of DPRK's withdrawal from the NPT. Because they always the hope of the
북한의 NPT 탈퇴는 NPT 재검토 회의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NPT 조약 체결국들은 북한이 다시 돌아오길 언제나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검토 회의에서는 북한 사태 이후 앞으로 탈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이번에도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NPT 체결국들은 NPT 조약상의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의 필요성에 집중할 겁니다. 그들은 또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할 겁니다.
NPT 체결국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Well, the NPT does have, I would say, a powerful moral suasion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isolation of the DPRK to which I referred earlier is no small thing.
NPT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도덕적 경고를 보냅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뉴욕에서 열릴 NPT 재검토 회의를 비롯한 국제 외교에서도 고립됐고 국제 경제에서도 고립돼 있으며 수년간 채택된 일련의 제재에 따라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NPT 공동체 그 자체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NPT 체결국들이 군축과 비확산,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책임의 연장선에서 대북 제재를 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PT 체결국들은 북한을 처벌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을 조언하십니까?
From what I am seeing in the press and the media, there already are efforts to prepare further sanctions, further isolation. For North Korea, so certainly.
제가 언론을 통해 파악하기로는 벌써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을 더 고립시키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 압박은 코로나19의 재앙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행에도 영향을 줍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그러한 경제적 고립을 불러오는 건 극도로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제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이 그 지원을 받길 바라지만 북한은 아직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위와 안보 분야에서도 계속해 조치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 미얀간 F-35 전투기 합동훈련의 연장선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역임한 로즈 고테밀러 전 나토 사무차장으로부터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북한 비핵화에서의 나토의 역할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또다시 이중 기준 주장을 내세우며 비판에 나선 데 대해 전직 미국 관리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6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 성공과 관련해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을 한국 등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북한의 국제조약 위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993년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이 그 시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is goes back to their original withdrawal from the NPT back in 1993.
북한은 NPT 가입 당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모든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신고해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탈퇴를 선언하고 조약 의무와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은 모든 핵활동,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한국 등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등이 한국의 우주 개발을 허용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금지하는 상황을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대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는 북의 우주 개발은 아무리 평화적 목적이어도 도발과 위협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우주 군사화를 노린 것이라도 평화적 목적이라며 아무 일 없는 듯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용 시험이라고 규정하면서 우주 개발 명분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인공위성 등 우주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위성과 탄두를 우주에 올리는 추진체 기술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우주 발사체 금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북한과 중국 등의 논쟁거리로 삼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우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등에 대해 어떤 물체를 탑재하고 궤도를 돌 수 있게 하는 로켓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18745 등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채택된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기술 협력도 금지한다면서 위성 발사 또는 우주 발사체 포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대량 살상무기 활용이 가능한 미사일 기술이 포함된 북한의 이른바 평화적인 우주 활동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e resolutions were pretty clear that, you know, if they're engaged in, quote, peaceful and quote, space launch activity that involves
벤 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우주 발사체의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모든 로켓 기술은 WMD 운반 수단을 포함해 군사적 목적을 위한 용도인 로켓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조약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며 이런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북한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의 이중기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해묵은 주장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한국의 우주 개발은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목표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평화적 우주탐사와 발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약 등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완전한 투명성과 함께 국제의 규범과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개발되고 있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21일 자체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두 번째 도전 만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 로켓을 발사한 지 30년 만에 1.5톤급의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말부터 위성 발사를 시도해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등 두 기의 위성을 궤도상에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위성은 여전히 궤도를 운행하고 있지만 지상 교신과 데이터 전송 등 정상 작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내 한인단체들과도 협의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토록 하는 안건을 최근 새치기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안건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됐으며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반테일러 하원 의원도 이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 방식 등을 통해 상봉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 모색을 위해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대표들과도 협력할 것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현재 5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그리고 미국 내 한인사회와의 협력 상황을 북한인권특사가 국무장관을 대신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법안 발효 1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고 이후엔 해당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의회 내에선 행정부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원 새추리는 최근 새 회기연도 국무예산안에 첨부한 보고서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무부가 향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미국 내 한인단체와 협의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인 명단을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상원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과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지지 의원 수를 꾸준히 늘리며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하원에선 지난해 7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한인을 포함하는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과 결의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 내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고령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선 그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스위스 정보당국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잇따라 선보인 새 탄도미사일 무기 체계가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적 인내를 활용해 인상적인 수의 새로운 현대적 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은 최근 발표한 2022 정세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의 효과적인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잠수함 같은 해저 플랫폼에 배치 가능한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하고 3월엔 실제 ICBM 시험 발사에 나섰다면서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은 북한이 여러 다양한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음 단계로 미국령 괌을 정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위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러한 자산들은 주요 무력 충돌 초기 상대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물류, 작전기지를 선택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참고해 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무기 개발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지속적인 무기 개발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요소도 이 같은 억지력 개발에 통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과 17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개발 분야에서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플루토늄 기반의 수소폭탄과 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역내 타격용 전술핵을 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일부 분야에서 보여준 진전은 북한의 산업과 과학 역량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진전은 북한이 제3자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목표로 하는 산업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 강력한 사이버 역량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후에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미국인 6명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외국인 억류와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자유로운 영사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통일부는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한 송환 추진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와 관련해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가 모든 억류자와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을 밝힐 것을 권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5일 관련 문제에 대한 유엔의 조치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피해 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 기타 국가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납치 억류 경위와 생사를 명확히 밝히고 모든 납북자를 즉시 송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과 국제납치, 강제실종 등의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상기시켰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유는 2022년 3월 인권이사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따라 북한 정부에 납치되거나 강제 실종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이들에 대한 즉각적 귀환 실현 보장 등 선의를 갖고 투명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유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다른 국가 국민에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기반으로 영사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근을 포함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63년 채택된 비엔나 협약은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영사 접견 등 영사적 보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유 대변인은 북한이 억류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27일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6명에 대한 입장을 물은 BOA의 서면 질의에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향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이들의 생사 확인 및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와 공감대 확산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역류된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씨와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유엔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세계 최대 청원 전문 사이트 change.org에 올라온 지 2년이 됐습니다. 당시 청원을 게시한 Save Six Koreans는 자신들을 한국계 청년들이라고 밝히고 이들 억류자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북한 당국에 체포되기 전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굶주릴 때 도왔던 사람들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어 유엔과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군에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동맹국 파병 전역자들에게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든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들을 대상으로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안건을 최근 세치기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이 안건에는 민주당의 주디추,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보훈부가 제공하는 병원 가정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군 참전 용사들이 받는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미국의 동맹국 병력으로 베트남전에 파견됐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안건과는 별도로 타카노 의원이 지난해 5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훈위에 계류 중입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1,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 용사 중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들은 현재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카노 의원실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이례적으로 주민 통제를 담당하는 당 말단 간부들까지 불러 대규모 정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으로 인한 심각한 민심 위반을 반영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 아래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 생활지도부문 일꾼 특별강습회가 열렸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특별강습회가 노동당 역사상 처음 열렸다며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 철저하게 확립하고 당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습회에서 모든 당 조직이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절대 복종하도록 기강을 세우는 것을 당 생활지도의 근본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영도체제의 북한은 당 핵심 부서인 조직 지도부에 부문별로 당 생활지도과를 두고 있습니다. 간부들의 조직 생활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중앙당 아래 인민군 당위원회 같은 중앙급 당위원회와 각도 당위원회에도 조직부 당생활지도과가 있고 각 시군 당위원회 조직부에는 당생활지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들 당생활지도 부문 각급 간부들은 일사불란한 시스템 속에서 강력한 유일 영도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일선에서 주민 통제를 직접 담당하는 해당 부문 말단 간부들까지 수천 명을 평양으로 불러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는 이틀간 회의와 사흘간 실무 강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경제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대규모 정치 이벤트라는 점에서 북한 내부 사정의 심각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통제기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이걸 5일 동안이나 개최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결국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 위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통제 강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김 위원장은 강습회에서 당이 엄혹한 난관과 도전에 겹사여 있다며 정치적 지반을 굳건히 다지는데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 생활지도 부문의 활동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간부들의 직무 태만과 기강해이, 국정운영의 허점 등을 보완하고 문책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간부와 주민들의 기강과 규율을 확립하고 당과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6월 한 달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와 전원회의 확대 회의, 비서국 회의,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 등 일련의 굵직한 정치 행사들을 잇따라 열었고 이 회의들에선 조직 정비와 규율 강화, 사상 학습 등 내부 결속과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제들이 한결같이 다뤄졌습니다. 또 당 전원회의에선 총정치국장과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등 공안기구 수장들을 모두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입니다.
공안기구라고 하면 체제 통제 부분에서 핵심 기구들인데 이것도 최근에 지금 다 바꿨단 말이죠. 교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기능을 담당을 하는 당생활 지도부문 특별강습회니까 지금 사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번 특별강습회의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져 향후 대미 갈등 국면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올 들어 각종 미사일 발사 등 모두 19차례 무력 시위를 벌였고 당 전원회의를 통해선 미국에 대해 강대강, 정면 승부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 등을 계기로 한동안 쓰지 않던 미 제국주의라는 말을 써가며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한편에서는 대외적으로 핵실험이라든가 전략무기 개발과 같은 일련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상되는 국제적인 압박, 또 다양한 정세적인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당적 결속을 통해서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내부는 다져놓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이 실은 사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백신 접종도 안 했는데 신종 코로나 확산 중에 마스크 없이 대규모 실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코로나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며 결국 경제난을 견디지 못하고 강력한 방역 통제를 푸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면 지금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아니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강습회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난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로 보인다며 이번 행사와 관련해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이 웃는 사진을 실은 것도 주민들에게 동요를 막고 안정감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0년 7월 7일 영국의 의사이자 셜록 홈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추리소설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이 사망합니다. 어릴 적부터 낭만적인 모험담과 수많은 이야기에 빠져 살았고 특히 대학 시절 만난 에딘버러 대학교의 의과대 교수를 소설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도일은 대학 재학 중 에딘버러 대학교 교수이자 영국 왕립병원의 의사였던 배를 모델로 삼아 셜록 홈즈를 탄생시켰습니다. 의사 벨은 애매한 질병조차 정확히 짚어내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고 벨의 진료실에 들어간 환자들은 단 몇 분 만에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간파해버리는 의사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도일의 경험이 나중에 셜록 홈즈 시리즈를 집필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의사였던 도일은 병을 진단하기 위해 관찰과 추론을 반복하며 이 과정을 범죄 해결에도 적용한다면 좀 더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추리소설에 녹여낸 것입니다. 1887년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첫 작품 주홍색 연구를 발표하고 1890년 두 번째 장편 네 사람의 서명에 이어 1892년 단편집 셜록 홈즈의 모험으로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887년 7월 7일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이 러시아에서 태어납니다. 가난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한 후원자의 재정 지원을 받아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샤갈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나와 마을을 발표합니다. 샤갈은 프랑스를 두 번째 고향으로 삼고 이름도 바꿉니다. 샤갈의 원래 이름은 모이셰 하츠켈레프 세갈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샤갈은 러시아 비테프스크에 새로 설립된 미술학교의 교장을 맡아 일하다가 1920년 모스크바로 갑니다. 모스크바에서 무대 미술장치와 의상을 제작하다 독일 베를린으로 떠납니다. 샤갈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내전으로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노르웨이에서 난민들을 위해 발급해준 난센 여권으로 타국을 떠돌다 말년에 프랑스 국적을 받을 때까지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 숙청에 앞장섰던 히틀러를 피해 미국에 와서 사랑하는 부인 벨라를 병으로 잃고 슬픔에 빠져 한때 작품 활동을 쉬기도 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생존 화가로 자신의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리는 영광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985년 프랑스에서 97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싱그러운 봄과 함께 BOA 한국어 방송이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과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 서울을,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 탈북민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90kHz로,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